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3월 둘째 주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아시는지요? 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오늘도 신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며 늘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수인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이수인입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한 주간?
요즘은 건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네.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하였을 때 오는 보상의 선물 같은 것이 바로 내 몸에 나타나는 신체의 가벼움과 정신적인 청량감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식이요법으로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 마음에 또 내 몸의 반응으로 네, 아, 나 참 잘하고 있구나. 네, 오늘 하루도 잘했어. 우리 수인이 기특해. 이렇게 스스로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나요?
네. 몸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의 그 고백 속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소확행에 대한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수인 자매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소소하게 네.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 예, 이 고백이 자 행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 속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가정과 그 구성원인 가족 그리고 그 가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시죠?
네, 선생님. 기억합니다.
네.
가정의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과 역할 수행이 건강하고 조화로운지 아니면 갈등과 불균형이 있어서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나누었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순기능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숨기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기능의 가정, 즉 건강한 가정의 특징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일 때 서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가 필요하고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유연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대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순기능적인 모습은 건강한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인 자매님, 자매님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자매님의 가정의 모습 속엔 어떤 순기능의 모습이 많이 보이셨을까요?
다른 가정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장점이 순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장점과 원하는 것에 대한 꿈과 목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또한 이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만드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 속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감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시 되어지지 않는 것. 그죠?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순기능의 모습 찾아보시고 또 그런 순기능의 모습이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셨는지요?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 하셔서 더 채워가시려고 건강한 가정으로 바꿔보자고 다짐이 또 새롭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듯 하지만요. 그것을 알아가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자세는 발전적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자, 희망차게 한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수선 신자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망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방송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의 기능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역기능 가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말합니다. 수인 자매님이 역기능 가정, 어떤 가정인지 읽어주세요.
역기능 가정에는 불안감이 많다. 가정 안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이 많을 수 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가족 구성원의 모습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부정적이며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각 개인 구성원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역기능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비효율적인 기능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비난, 불신, 거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기본적인 정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은 역기능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이 시간에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엮이는 가정의 모습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이 나눠주세요.
엮이는 가정의 네 가지 모습은 첫 번째, 성취감이 낮은 가정. 두 번째, 지나치게 기대하는 가정. 세 번째,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에 몰두하는 가정. 네 번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가정의 모습이 보인다면, 아, 지금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이 가정의 특징은요, 건강하지 못한 결혼 관계의 모습이 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원 가족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밀착되고 자신의 색깔이 없이 삽니다. 자신이 받아보지 못했기에 자녀들에게 채워줄 수 없는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불안정한 관계 습관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역기능적인 관계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빈약한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모습이 보일까요?
먼저 의사소통이 빈약합니다. 즉, 대화가 어렵습니다. 단단한 규칙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믿지 말라, 하지 말라 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며 뭐뭐 하지 말라. 예. 가족 규칙이 너무 많고 통제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부모님의 모습 속에는요, 자녀들을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관계 경계선이요, 굉장히 모호하거나 불분명합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이탈되어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강한 통제를 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모습은 자율성이 없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보이지만 소극적인 공격성이 내면에 자라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가족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으며 서로 냉담함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족 간의 비판이 자주 일어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은 가정의 틀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일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압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폭언, 비난 또는 무시가 잦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인자매님, 관계의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면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역할의 혼란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가족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 역할 분담에서 네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수인자민이 어떤 역할 분담의 그 역기능적인 모습 보이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희생양이었고, 두 번째는 영웅입니다. 세 번째는 대리 배우자, 네 번째가 말 없는 아이였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세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바로 가족입니다. 어떤 관계든 살피다 보면 문제의 시작은 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아요. 가족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관계 역시 저절로 풀리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의 원형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틀을 만들어갑니다.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역할이 혼란한 가족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성도 높지만 술, 약물, 성, 도박에 대한 의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개별성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어떤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녀들에게 먼저는 보고 들을 자유를 억압합니다. 생각하고 느낄 자유를 억압하지요. 무엇보다도 가족의 개별적인 욕구를 가질 자유를 억압해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색깔이 모호해지거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꿈을 꾸는 것도 어렵겠죠.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추구의 자유성도 당연히 허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이런 자유의 억압으로 인하여 역기능적인 가정은 많은 규칙들이 암암리에 가족들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규칙이 강한 이유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말하지 마, 느끼지 마, 생각하지 마, 이런 어떤 강한 규칙과 억압, 통제가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특히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역할에는요, 자신들의 가족 문제를 묻어두기 위해서 행동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이 구성원은요, 어릿광대라는 역할을 합니다.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특징, 궁금하시죠? 자, 우리 수인자매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릿광대의 태도는 광대짓을 하거나 과대 행동을 한다. 재미있는 말이나 농담의 미숙함과 깨어지기 쉬우면 지나칠 정도로 활동적이며 눈치가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또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웃습니다. 진지한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불안정과 두려움의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요.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늘 깔려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표현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 원인은 가족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절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아, 그렇군요. 존재에 대한 거절감은 전에 말해 주셨던 어린 시절의 애착과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족의 역할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가짜 역할을 맡아서 생활합니다. 이런 역할은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가족의 역할은 엮이는 가족일수록 갈수록 견고해지고 굳어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가족의 역할은 더욱더 완고해지면서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역할이 성인이 되면서도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부모, 자녀들이 적절한 역할을 서로 잘 수행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역할이 더 많이 보이시는지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가족 안에 희생양이 있으십니까?
가족 희생양은 가족 중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희생양의 원인은 대체로 부부 갈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부 갈등의 회피 수단으로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부 갈등, 이 갈등을 회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족 상담사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요, 가족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모 역할, 앞서 말한 어릿광대 역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당의 역할, 영웅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문제아이 역할 등 가족 내에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역기능적인 역할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바로 문제아와 영웅입니다. 문제아의 역할을 맡은 자녀는요, 억울하게도 여러 가족의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많이 받는 모습이 많습니다. 한번 문제아로 지목된 자녀는요, 가족 안에 야기되는 긴장, 불안, 이 모든 것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식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비난받는 짓을 하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문제아는 나쁜 짓을 함으로써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어 가족의 결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이 문제아는 자신의 행동을 사실은 좋은 행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 가족 안에서 두드러지게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의 모습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 이제 형제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혹시 이런 형제가 있으셨나요?
저희는 골고루 어떨 때는 희생양이 됐다가 어떨 때는 문제아가 됐다가 그 역할들을 사형제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문제아라고 표현하면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반항아. 이런 기질이 있었던 형제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제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반항했던 것 같고요.
아, 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남자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좀 기질이 세다 보니 부모님한테 반항아로서 좀 낙인 찍었던 경우 횟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반항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면 부모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했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해명을 해주시면 제가 네. 그거에 수긍을 하고 아 이거는 나쁜 거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반항심이 생겨서
네.
그거를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반항아, 문제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눈 이유는 희생양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인자매님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될 때 그냥 하셨듯이 옆에 다른 형제들은 수인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누나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희생양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겠네요.
네.
동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동생들이요?
네.
네. 그래서 문제어와 희생양은 연결이 돼요. 네. 이해가는, 모습이, 예, 있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가족은 희생양을 또 역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아요. 아, 수인이는 안 그랬지만, 동생이나 오빠는 이렇게 했어라고, 가족, 이제 자녀 양육을, 혼자 하시는 엄마로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죠. 예. 가족의 희생양이 된 자녀는 사실은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항아적인, 문제아적인 행동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면에는 예,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네.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족 안에서 어떤 자녀가 희생양의 역할을 하게 되나요? 모든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택된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님.
희생양의 한 아이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전혀 방해받지 않고 어린 시절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인자매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수인자매님이 문제와 반항적인 모습으로 그 역할을 그 삶 속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은 예 엄마의 말에 순종하거나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예,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갔던 것으로 인해서 이 희생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럼 왜 유독 하나이만 부모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일까? 부모에게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의 그 역할을 맡으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희생양 한 아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희생양이 된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희생양이 된 자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겁이 많은 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재빨리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라는, 눈치만 발달했다, 혹시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
예,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요, 죄책감을 과도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런 희생양의 자녀는요, 또 영웅의 역할도 자처합니다.
부모의 욕구나 바람을 또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희생양의 모습과 영웅적인 모습이 모두 역기능의 가족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당연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잠깐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충성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을 갖기로 기대한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공부에 모든 것을 걸고 성장한다. 너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너도 좋고 엄마도 한이 풀릴 것 같아 등의 말로 자녀에게 착한 아이로 희생양의 역할을 강요한다. 이런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주는 영웅적인 역할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가정 속에 희생양, 문제아, 영웅의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역기능 가정에서 보이는 건강하지 못한 역할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를 떠맡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색깔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죠.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가족 중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가 우리 집 희망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일상에서 던지는 말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희생양으로 때론 문제 해결사 영웅으로 그 역할을 지워주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부모인 우리도 어쩌면 나의 부모로부터 이런 역할을 강요받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픔과 상처를 달래며 싸매어줄 처방전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먼저 찬송으로 우리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선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항상 전체와 부분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요걸 좀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방금 잠언 17장을 읽었다면 잠언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17장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전체가 잠언 전체가 이제 전체가 되고 17장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만나 방송을 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읽었던 본문이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자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잠언은 이제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17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31장 안에서 잠언 17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네. 그런 설명이 왜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의 한계상 예를 들어서 이제 잠언의 일부분만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잠언 전체 내용도 상기시켜 드리면 이번 기회에 잠언 전체 내용도 알게 될 수 있고 또 전체를 알게 되면 부분도 사실 잘 보이거든요. 부분도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은 말씀의 부분을 보는 작업이어서 이 부분을 잘 보려면 전체를 읽게 되면 부분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이유로 전체를 자주 설명하시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전체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잠언은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썼어요. 솔로몬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은 잠언의 어느 부분을 썼을까?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읽은 잠언이 17장인데 10장부터 17장 이제 포함되어 있는 10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이 썼다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위치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에 속해 있는 거죠. 잠언이란 하나님의 세상,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잠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잠언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비교법이라 목사님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이제 대조하잖아요. 그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의인의 소득에는 그러니까 이제 악인도 많은 보물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소득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설상 우리 일상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그죠?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나 그 끝날에 가서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잘 보시면 이런 비교법을 잠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반복입니다.
아, 잠언은 비교하고 반복도 사용하고 있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아, 이 약속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제 뭐 몇 시에 어디에 나와라 라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싶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잠언을 읽다 보면 많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제부터라도 잠언을 읽을 때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게 되면 금방 느끼실 것 같은데 잠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즉 언어 생활이에요. 잠언은 이 우리가 하는 말, 언어 생활에 관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각 본문에서 말해요. 우리가 이제 31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31장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장에 여러 번 많이 말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잠언 17장 7절입니다.
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함을 받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간단히 말하면 총명한 자는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아, 참 저도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매 백대보다도 총명한 자의 충고. 이 말은 우리가 폭력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막 강하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네요. 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도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잠언의 여러 군데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러니까 선한 말은 우리에게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잠언은 이렇게 언어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있군요.
네, 잠언이 이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면 반대로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여기서 말을 잘 듣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듣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듣고 좋은 결과를, 좋지 않는 결과를 당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삶에 나쁜 결과를 낳게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안 좋은 말이었구나라고 또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된 말을 듣고 나쁜 결과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쁜 결과를 낳게 돼서 보니까 아 결국 그 말은 안 좋은 말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직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없을 네. 수도 있지.
네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안 좋은 말을 또는 나쁜 말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뭐 선생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이제 나쁜 말을 하지 못하게 그냥 웃는 소리로 입을 다물어라.
또는 아 입을 다물어라.
자갈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딱히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사라자매가 이렇게 좀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려고 할 때.
하려고 네. 할 때.
하려고 할 때.
잘 피해가는데. 네. 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 하게 되기도 하지. 네. 그래요. 은미자매는?
네. 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듣고 안 좋은 결과를 당한 적은 아직 없고요.
나 다행이다.
네, 그런 사람하고 잘 친하지 않아요.
아, 네.
제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는 조심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삶의 나쁜 결과를 낳게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안 좋은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인간관계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게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경험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그 돌이켜봤죠. 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저의 그 성찰을 하게 됐던 경험을 하면서 그 말이 정말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안 좋은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어쩌면 우리 두 분 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상대방에게 안 좋게 이제 영향이 됐을 때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네 아주. 네, 겸손하게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형성되어지냐면 들을 때요.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듣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이고 건전한 내용들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저급한 내용들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성경적이고 천박한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우리 신앙에 관해서 듣게 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건전한 교리와 신앙의 내용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건전하고 성경적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혹시 우리 두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뒤돌아볼 때, 아, 이런 내용은 정말 비성경적인 내용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혹시 있을까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비성경적인 건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저는 처음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아, 이건 정말 비성경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도 조그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제 교회를 안 나가거나 또는 막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러면 땅이 갈라지고 내 구원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이제 안 해도 되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서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면서 아, 나는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네, 이제 괜찮아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네. 은미 자매는 어떻게?
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얼마 안 돼서 길거리의 사람이 방송을 들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 이게 진짜일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비성경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다 해결되는데 긍정적인 어떤 일들 그 긍정적인 일들만 포함되고 거기에 뭐 부정적인 일.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까? 고통을 과연?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비성경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려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분별 있게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내용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버섯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또 우리의 나눔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특별히 와닿았던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날의 삶의 방향과 지표로 삼는다는 것인데 정말 저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씀인데 들음으로써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은미자매가 이 나눔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은미자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삶에 영향이 됐던 들음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좀 바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꼭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앞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아, 등이다. 예. 그 말이 가장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내용하고 오늘의 나눈 내용에서도 살짝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예. 나누었네요.
네, 아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렇네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렇네요.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되었든 가난한 자든 또 뭐 아픈 자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를 멸시하거나 누구를 흉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이 말씀이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저도 사라자매의 나눔에서 저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들음으로 행하는 또 믿음으로 더 성숙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